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은 저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저주다.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키면 문제가 아닌데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기를 행위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면, 얼만큼 봉사를 하면, 얼만큼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얼마나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재차 설명하면서 오늘 다시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이지만 무려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중보자로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뒤로 200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대략 잡아서 4000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어졌던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만을 대충 훑어보고 상세한 내용은 못 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부분은 알지만 전체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분적인 부분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 대단히 말씀에 대하여 해박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심히도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복음의 울분이 일어나고 화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의 주장을 막 펼쳤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중에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중에 약속과 율법 을 계속 대조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책망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불러요. 형제들아, 감정을 나름 절제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다시 재차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화가 나서 막 쏟아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오늘은 다시 마음의 감정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형제들아 자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하면서 다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에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즉 인간의 상식과 통념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인간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면서 뭐 얘기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 서로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왜? 쉽게 파괴해서는 안 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쉽게 파괴해버린다면 그 약속이 의미 없는 것일 뿐더러 다음에 그 사람과 또 약속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한두 번 속지 또 속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람들도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물며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43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나무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은 숲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뭐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이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으로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민족으로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하는 거죠.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율법의 기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정말 율법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보니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야, 나 자신이야말로 진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왜 생겼습니까? 자동차가 왜 생겼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교통수단이고 또 이동을 쉽게 하고 좀 또 속도를 좀 시간을 또 앞당기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세계 1위예요.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데 어쨌든 세계 1위예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멋대로 운전하니까 그렇죠. 제멋대로 속도를 과속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엉뚱하게 간다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사고를 유발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도로교통법이 생겼어요. 법이 생겼단 말이죠. 때로는 법이 없이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그냥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속도도 한번 내보고 싶은 대로 한번 쫙 내보고 뭐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조절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발생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지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죠.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당신이 심각한 죄인인데 하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앤드류 주쿠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사탄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증명하게끔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되게 이런 거지요. 막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거든요.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지켰다. 나는 그 법을 잘 지켰다. 근데 왜 너는 안 지키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잘 지켰다. 나는 의롭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복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말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요? 범법자 만들려고요? 그래서 막 정죄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기 위해서요.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누굴 더 갈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죽일 수는 있으나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일 수는 있으나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씻음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은 문맥상 성경 바이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의 속박 아래 굴레에 쌓였다는 거죠. 넣었다는 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베풀어지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때 타락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것은 곧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 수 있다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의하여 되어진 거죠. 따라서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한 번도 우리와 상의한 적 없고요. 그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으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약속의 당사자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약속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조건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뭔지,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꼭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약속을 파기했을 때 물게 되는 페널티 기록하고 있어야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특징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불평등 약속이에요. 마냥 한쪽만 손해보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유익을 얻으면 얻었지, 혜택을 누리면 누렸지, 복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셔야 돼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냥 무조건 한쪽이 손해보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불평등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전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이쁘게만 보세요. 예쁘게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마냥 복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자꾸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헤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건 서로 합의한 쌍부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한 약속이잖아요. 일방적인 약속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냥 복 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오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기울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여러 번이에요.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약속을 파기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당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페널티를 물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약속을 파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도 누가 그 약속에 파기한 그 페널티를 물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취소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재차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께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좁게 인색하게 그것 때문에 이뻐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들, 무식한 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18절 말씀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유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이런 것들이죠. 유업.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유업들이 있단 말이죠. 유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면 바로 약속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그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그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인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업적이나 선행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 믿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그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해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를 붙들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은혜로 선택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다면 우린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대로 믿고 철저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일이 없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을 견디며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에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고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고하용주 목사님,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 그 영상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죽음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있다고 하면 뭘 얼마나 먹느냐, 어떤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을 준비했느냐. 내가 얼만큼 믿음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지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믿음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준비했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반항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죠.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파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든지 받을 수 있는 바른 방법은 먼저 그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심을 받아들인다. 성도는 그 안에서 그로부터 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로부터 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도 또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에서 다 해내지 못했다고 죄책감 갖지 말아라. 그거 다 못했다고 내 사랑이 너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결국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